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이 9일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유엔 직원들에 대한 탈레반의 괴롭힘과 협박이 급증하는 데 따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데보라 라이온스 유엔 아프간 특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같은 우려를 나타내며 계속해서 현장 직원들을 지원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온스 특사는 특히 현장 직원들이 계속해서 협박을 받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는 않을 경우 유엔은 아프간 주민에게 필수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은 아프간을 재장악 직후 유엔 소속 여성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금지했고 남성 직원들과 반드시 동행해 출근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엔 직원들에 대한 폭행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두 번째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90분에 걸친 통화에서 양국의 이해가 부합하는 분야와 서로의 이익과 가치, 관점이 상충되는 분야에 대해 폭넓은 전략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양국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로 기후변화와 북한 핵 문제 등을 꼽으며 백악관은 여전히 양측이 이 문제들에 대해 상호 공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미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대중국 정책이 양국 관계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런 정책은 양국 국민 간 기본적인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양국 간 충돌은 두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밝혔습니다. 일본이 코로나 백신 대응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의 10일 차기 총리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고노 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자신은 국민이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리 후보 공약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람들이 보다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재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이 일관되게 옹호해왔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기존 입장은 번복하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노 담당상은 자신이 총리가 된다면 현재 운용이 중단된 원자로를 안전하게 재가동할 것이라며 일본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새로의 원자로를 추가 개설하는 방안에는 반대한다며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최근 미얀마를 경유한 인도양 철도를 개통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개통된 이 철도는 스탄성의 성동인 청두시에서 미얀마 북동부 국경무역도시인 춘쉐오시까지 이어집니다.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관은 베이징에서 인도양까지 이어지는 이번 철도 개통이 미얀마와의 무역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대 분기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통으로 중국은 미얀마를 경유한 선박과 도로, 철도 수단을 모두 갖추게 돼 동남아 전역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번 개통으로 인도양 북동부에 위치한 벵골만과 안담만 접근이 가능해져서 중동 산유국으로부터 안정적인 원유 수입로를 확보하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말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공받게 될 신종 코로나 백신 수량이 당초 기대보다 25%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시디소 무에티 WHO 아프리카 담당 국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수급량 감소는 부유한 선진국들이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을 잇따라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에티 국장은 미국에서 지난 3월 이후 아프리카에 제공되는 백신의 3배 가까운 수량의 백신이 폐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이 백신 10억 회분을 제공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1억 2천만 회분만 전달됐다며 각국의 백신 형평성을 중시한다면 세계적 대유행은 더 빨리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 북한과의 외교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연 10명씩은 군사보다는 경제 분야에 집중됐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북한이 정권 수립일을 맞아 진행한 심야 10명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다가 오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평안도는 흐리고 비가 오겠고 함경남도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 북한과의 외교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변 핵시설에서 포착된 새로운 움직임도 결국 외교의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e United States, our goal continues to b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데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열린 북한의 열병식에 대한 논평 요청에 구체적으로 전할 반응은 없지만 북한이 행한 열병식은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계속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해 외교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성김 대북 특별 대표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Sung Kim was recently in Seoul where he met with his counterparts there and we have made the point.
미국은 외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없다는 점과 언제 어디서나 원칙에 입각한 협상에 임하기 위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제안은 확실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최근 북한 영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관측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외교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This report for us it underscores what I was just referring to. And that was the urgent need for dialogue and the urgent need for
IAEA 보고서는 대화와 외교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목표, 즉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그것을 향해 진전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북한과의 대화라면서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뿐 아니라 비핵화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연 열병식은 군사보다는 경제 분야에 집중됐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전략 무기 과시나 김정은 위원장의 엄포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관여 여지를 남겨놨다는 분석 외에 특별한 대외 메시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 73주년을 맞아 민간 조직과 비정규군 중심으로 열병식을 연 것은 주로 국내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9일 VOA에 북한 정부가 현재 국내적 도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소위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으로부터의 위협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most important message is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focused on dealing with domestic challenges.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이 집중하는 국내 현안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이로 인한 경제난을 꼽았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중심 역할을 한 노농 적위군은 북한 인구 4분의 1이 참여하는 민간 군사 조직으로 노동자와 농민, 사무원 등이 속해 있습니다. 열병식에서는 각지 대형 기업 소종대와 주황색 방역복을 입은 방역부대의 행진도 있었습니다.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가 등장하지 않았고 일부 재래식 무기뿐이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CNA 적성국 분석국장은 미한 군사훈련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도발을 예상했지만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미사일 실험에 대한 대용으로도 활용하지 않았다며 미사일과 신무기를 선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ut it also sends that signal to the outside world that, you know, we're not trying to rub our strategic capabilities in your face right now, which of course is keeping.
고스 국장은 북한이 전략 무기를 과시하지 않은 것은 도발 요인을 낮은 수준에 두는 것이고 향후 관여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강수를 두거나 긴장을 고조시켰을 경우와 비교해 지금 같은 상황이 대화로 돌아오기가 더 좋은 위치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이번 열병식을 통한 대외 메시지는 확실치 않다며 다만 북한 지도부가 앞서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보복을 공언했고 이것이 아직 안 이루어진 데 대해 사람들은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m not sure there was much of a message to the outside world. So people are going to focus on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promised.
스나이더 국장은 따라서 보복과 관련해 앞으로 북한의 행동을 주시해야 하겠지만 이번 열병식은 국내에 집중된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 부장의 담화를 통해 안보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이번 열병식은 북한 주민을 향해 내부로 집중한 것이라며 대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was an inwardly focused and was not sending an external message, although some will interpret it as because it didn't demonstrate any strategic weapons that this is somehow a sign.
맥스웰 연구원은 일각에서는 전략 무기가 등장하지 않은 데 대해 북한 정권이 적대감을 낮추는 신호라고 분석하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북한의 모든 행동이 외부 세계나 미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뚜렷한 대외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재 시간 벌기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y must be buying their time, right? Because there's a lot going on domestically that they are prioritizing. And then even just, you know, foreign policy-wise, they see what's happening with Afghanistan. I just thought
테리 연구원은 북한도 국내 현안이 산적하고 바이든 정부도 아프가니스탄 사태라는 진정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아무 주목도 받을 수 없는 저강도 도발에도 나서지 않고 한동안 시간 끌기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CIA 출신인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김 씨 정권이 무기 프로그램의 가치를 두고 유지하는 한 북한의 도발을 계속 예상해야 한다며 다만 현재 팬데믹과 미국이 아프간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도발 시점이 더 까다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국내용이라며 그 목적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정권 안정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열병식은 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충성을 강제적이며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ave not been deterred by COVID from continuing to conduct these parades. And so it's also true that parades may be seen as
스나이더 국장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열병식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열병식을 통해 공개적으로 정치적 충성도를 표현하고 강화할 수 있다면 코로나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김 연구원은 이번 열병식이 잠잠한 것은 팬데믹과 경제난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입장에서 열병식을 취소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열병식을 건너뛰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집권 하에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더욱 불안해했을 수 있고 이는 김정은의 권력과 권위를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 연구원은 김정은은 외부 세계가 자신의 통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열병식을 강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김정은이 체중을 감량하고 외모가 훨씬 나아 보였다며 스스로를 더 잘 돌보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더 건강해진 것은 북한이 현재 안정적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북한이 정권 수립일을 맞아 진행한 심야 열병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사기를 높이는 등 내부 결속 강화에 중점을 둔 열병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 신문은 9일 북한의 이번 열병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과 신형 무기 공개 등 미국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요소가 빠진 데 주목했습니다. 또한 정규군 대신 북한의 대규모 사회 기반 시설 사업에 동원되기도 했던 예비군이 등장한 것도 이번 열병식의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한국 이화여대 레이프 에릭 이즐리 교수를 인용해 북한 사회는 김정은 정권의 결정들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번 열병식은 국가의 힘을 보여주고 사기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한 대북 제재 해제에 실패한 이후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킨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주민들에게 거듭 사과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징계로 북한의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이번 열병식은 북한 지도자의 핵미사일 무기고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다루는 군대 대신 수도인 평양을 보호하는 준군사조직과 경찰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열병식의 메시지는 국내 청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기존보다 한층 수위가 낮아진 이번 행사는 미국 주도의 제재 지속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의 지속, 최근 몇 년간 식량난을 일으킨 홍수 등으로 인해 경제가 망가지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북한이 직면한 가혹한 도전을 반영한다고 풀이했습니다. 홍민 한국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문에 북한은 경제 재건과 홍수 피해 지역을 위한 캠페인에 민간인을 동원해야 하는 동시에 군사적 규율도 강화해야 한다며 지도부가 이들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할 방법은 이들 영별식을 통해 선보이는 것 외에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도 이번 열병식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이지만 미국이나 한국에 메시지를 보내기보다 주민들을 결집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앙키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신문에 이번 열병식은 내부 문제들도 고려해야겠지만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며 국력과 단합이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에서 열린 열병식들의 주제는 계속 버티자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된 모습에도 주목했습니다. AP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몇 년 전보다 더 날씬하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이목을 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일상적인 활동을 고려할 때 건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건강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치적인 목적도 있을 수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젊고 활기찬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미지 구축 노력은 홍수로 파괴된 경제와 지역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으로 민방위 부대를 선보이고 단결을 위한 국내 메시지를 강조한 이번 열병식과 보조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도 김정은은 몇 달 전 살이 많이 빠졌던 연초보다 눈에 띄게 날씬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일상적인 공개 활동을 이어왔기 때문에 살이 빠진 것은 질환의 징후라기보단 건강 개선을 위한 시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열병식에서 이목을 끈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라며 그는 더 날씬하고 얼굴은 황갈색으로 그을렸으며 김일성을 연상시키는 머리 모양을 선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북한이 몇 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제재로 타격받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NN 방송은 주황색 방역복을 입고 방독면을 착용한 이른바 방역부대가 열병식에 등장한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은둔으로 악명이 높은 북한은 코로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외부 세계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고 지금까지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전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 행사를 대외 메시지 없이 내부 결속에 집중하는 양상으로 치르면서 향후 어떤 대외 행보를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노동당 창건 기념일까지는 대화의 판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대미, 대남 압박의 강도를 서서히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9일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일을 맞아 공개적 대외 메시지는 일절 없이 주민들의 사기 진작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행사들을 잇따라 진행했습니다. 비정규군 중심으로 치러진 열병식은 비교적 짧은 시간 진행됐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가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노동당 본부청사로 불러 직접 연회를 주재했고 부인 리설주 여사와 고위 간부들을 대동해 선대수령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평양에서 근로자와 청년학생, 군중 시위와 사회주의 여성 동맹의 무도회가 열리는 등 각지에서 경축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인 이른바 정주년 기념일과 비슷한 규모의 행사였다는 평가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지난달 북한 지도부가 미한연합훈련 반발 담화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안보 위협을 경고했던 점을 고려할 때 내부 결속에만 초점이 맞춰진 이번 행사가 다소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3월엔 김여정 부부장이 미한연합훈련 비난 담화를 낸 뒤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개량형을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이번에 행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대외 메시지는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대외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는 그 긴장을 고조시킬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 쪽으로서는 시간을 좀 더 벌면서 기회를 보겠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그 간접적으로 던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내치에 집중하는 움직임이 결국 비핵화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국경 봉쇄 장기화로 경제난이 악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카드를 버리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도발 후 협상이라는 북한의 미국을 다루는 기존 행동 패턴을 조 바이든 대북 외교 라인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북한도 감안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섣부른 도발보다는 문재인 한국 정부의 중재를 압박하고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상황을 이끌어가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김정은이 도발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자극하기보다는 지금 또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와 중국이라는 어떤 두 중재자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이 그걸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협상 전략을 가지고 그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통해 북한의 압박은 이미 시작된 셈이라며 대화의 판을 깨지 않는 수준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대미협상 재개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에는 이번과는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일 겁니다. 이미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영변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돌파구가 마련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단거리 발사체나 아니면 영변 활동의 가속화나 여러 가지 아마 행보를 중저강도로는 할 거예요. 그러다가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때 고강도의 어떤 신무기들을 보이는 어떤 그런 열병식까지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의 대미 압박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며 내치에 집중하는 북한 지도부의 행보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의 도발은 우방국인 중국의 내년 초 베이징 올림픽에 미칠 영향을 감안했을 때 오는 10월 말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진무 교수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최근 북한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이를 재고할 여지를 남겨둔 데 대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중 두 나라는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바꾸려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중 외교부 장관이 아마 중요한 이슈로 두 가지죠. 하나는 IOC 결정을 번복하는 것과 두 번째는 지금 이 어려운 북한이 어떻게 하면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큰 이슈라고 봅니다.
조한범 박사는 신종 코로나 유입에 극도로 예민한 북한으로선 베이징 올림픽 참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다만 대미 전선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남북 정상을 올림픽에 초대할 경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14일 도쿄에서 열리는 미, 한, 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와 관련해 조 박사는 북한이 영변 카드로 압박에 나선 가운데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협상 재개 돌파구가 될 만한 카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이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 의회가 미국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는 8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북한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진전된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구함에 따라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결함과 열악한 시험 발사 기록, 제한적인 감독 등 여러 요인들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처하는 본토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15형을 시험 발사하면서 미국 본토까지 ICBM을 날릴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5월 의회 증언에서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에 대한 실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안킷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보고서가 정책 결정권자와 협상가들에게 가용한 여러 수단들을 고려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We're hoping that the report gives policymakers and negotiators a roadmap to consider the range of tools available to them.
보고서는 탄도미사일을 담당하는 북한 전략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의회가 여러 수단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에 현실적인 환경과 기타 요인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회가 지상 배치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 체계 GMD 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의회가 GMD 시스템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차세대 요격기 NGI 자금을 지원한다면 해당 시스템을 더 잘 시험하고 개발, 평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북한의 질적, 양적인 미사일 능력에 대한 미국의 방어 능력을 평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의회가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다 선임 연구원은 미국 의회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역량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공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dditionally, take an interest in arms control style approaches to North Korea, helping by conducting public hearings, taking an interest in missile defense policies, prompting North Korean qualitative advance.
북한의 진전된 미사일 능력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을 검토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될 위험을 줄이면서 핵무장한 북한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과의 비대칭적 군비 통제가 한반도의 재래식 위험과 핵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 의회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조치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군 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군비 통제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의회 청문회가 러시아와 중국과의 생산적인 군비 통제를 촉진하는 데 있어 미사일 방어를 제한하는 것의 잠재적인 역할도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최근 대북 제재 위반 의혹으로 한국 정부에 억류된 몽골 선적의 유조선이 이름과 등록 자료 등을 세탁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 선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은 대북 제재 위반 선박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박 세탁에 나서는지 추적했습니다. 황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선진국방연구센터는 9일 대북제재 위반 선박들의 선박 세탁과 관련한 심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두 척의 대북제재 위반 선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선박들이 이름과 국제해사기구, IMO 등록번호를 위조하는 방식 등을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보고서가 주목한 선박 두 척은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킹스웨이호와 안보리 전문가 패널 대북제재위원회가 여러 차례 제재 지정을 권고했던 수블리코입니다. 이 중 킹스웨이호는 지난 5월 한국 부산항에 입항했다가 현재까지 억류 중인 몽골 선적의 슌파호와 같은 선박으로 지난 3년여 동안 세탁된 선박명과 위조된 IMO 번호 등으로 운항을 해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슌파호, 즉 킹스웨이호는 지난 1998년 건조된 5,800톤급 유조선으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당시엔 빌리언스 18호라는 이름으로 운영됐었습니다. 보고서는 킹스웨이호의 선주가 2018년 7월 실체가 없는 유령 선박에 알파호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새 IMO 번호를 발급받은 뒤 킹스웨이호에게 알파호의 이름과 IMO 번호를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 선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선박 트윈스 불호도 같은 방식을 이용해 유령 선박인 유니웰스호로 둔갑시켰으며 이후 유니웰스호의 이름을 다시 에이펙스호로 변경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실제로는 킹스웨이호인 알파호를 에이펙스호로 바꾸고 이름을 슌파호로 변경했으며 이어 에이펙스호는 기존의 트윈스 볼호로 되돌아갔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대북제재 위반 선박이 실체가 없는 슌파호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로 인해 킹스웨이호는 부산항에 억류되기 전까지는 다른 나라 항구들을 마음껏 드나들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가 주목한 또 다른 선박은 수블리코입니다. 북한 선박과 공해상 불법 환적에 자주 포착됐던 수블리코 역시 또 다른 유조선 스무드 C28호와 등록번호 등을 여러 차례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이주 168호로 둔갑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가짜 IMO 번호 사기와 IMO 번호 등록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이 선박 세탁을 가능케 했다며 IMO가 더 엄격한 규제 표준을 이행하고 선박의 등록과 운영에 대한 실사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각 선박들이 사진과 관련 정보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제사회에서 퇴출된 선박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문제 선박들의 IMO 등록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 내 사회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을 우려해 이미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박 미국 하버드대 벨퍼센터 코리아 프로젝트 국장은 9일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온라인 화상 간담회에서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북한이 자체적으로 자국 경제를 봉쇄한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변수로 보고 있으며 북한 변수가 어떤 상황인지가 중국이 서로 다른 정책 수단을 적용하는 초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스스로 초래한 경제 위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지도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할지는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국장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동남아 순방에 이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하는 것에도 중국의 이런 우려가 반영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국과 논의하려고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박 국장은 중국은 한국이나 북한에 대해 각각 별도의 정책을 펼치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바라보는 일관된 정책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나 북한 정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 전략이라는 맥락 속에 있으며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박 국장은 이런 메시지가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성명에서 매우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티븐 로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 국장은 현재 중국과 북한의 관계와 관련해서 엇갈리는 신호가 나오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정치적으로는 미한 정상회담 이후 단합을 강조하는 성명을 내놓거나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을 기념해 친서를 교환하는 등 관계가 개선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동시에 두 나라 간 교역의 둔화도 있었고 최근에는 북한이 중국산 백신 시노백을 거부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브래드리 뱁슨 전 세계은행 부총재 고문은 이날 VOA에 중국과 북한 간 경제협력과 관련해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을 우려해 이미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고 있을 것이며 이는 무역이 아니라 식량 지원으로서 제공되고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뱁슨 전 고문은 이 같은 거래는 무역 수치에는 잡히지 않는다며 중국이 아마도 꽤 오랫동안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이 보유한 외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은 이런 식으로 무상으로 도움을 줄 의향이 있고 또 그렇게 해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하지만 그 같은 지원이 북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강한 대응 조치로 탈북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탈북 네트워크가 거의 와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험 많은 브로커들이 생계를 위해 새 직업을 찾아 떠나면서 탈북 비용은 더 치솟고 체포 위험도 커져 탈북민들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탈북민 수백 명의 한국행에 관여한 탈북민 출신 브로커 K씨는 코로나 여파로 브로커 일을 중단한 채 요즘 개인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동남아 국가들의 코로나 대응 조치로 탈북민들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직업을 바꾼 겁니다.
생업이 있으니까 계속 지속해왔던 건데 20개월 넘었어요. 저도 하루아침에 일을 받겠잖아요. 제 본업인데.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K씨처럼 한국과 중국, 동남아 내 브로커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직업을 바꾸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이 전업했어요. 코로나 상황이 1년 반 넘어 지나가면서 뭐 예를 들어 택시를 운전한다든지 뭐 하다못해 노가다 현장 가서 일하든지 뭐 나름대로 이제 그쪽에서 밥벌이의 어떤 생계의 수단을 찾아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뭐 이제 코로나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냥 또 감옥 갈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다니까 지금.
브로커는 탈북민들이 한국 등 자유 세계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잡이입니다. 탈북 지원 단체들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2010년 전후에 10명 안팎의 탈북민을 한 번에 이동시키면서 한 달 평균 만 달러 이상의 고수익을 챙겨 수백 명이 경쟁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당국의 국경 감시 강화로 탈북민들이 줄고 중국이 전자식 신분증과 모든 대중교통 시스템에 안면 인식, 실명 관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면서 최근엔 이른바 택배 시스템으로 대부분의 탈북민들을 이동시켰습니다. 과거처럼 브로커가 탈북민들과 함께 이동하는 게 아니라 탈북민들을 특정 차량에 태워 보내면 주요 도시에서 인계해 다시 다른 도시로 보내는 방식으로 제3국까지 이동하는 겁니다. 지난 10년 넘게 탈북민 2천여 명의 한국행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브로커 W씨는 중국 주요 도시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브로커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지금도 계속 월급을 주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달마다 생활비 한 2천원, 3천원씩 중국 돈으로 대수는데 우리는 전문적으로 하니까 간에 없으면 우리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어찌 그런가 간에는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하던 사람들 하지 못한 사람은 못해요.
W씨는 지난해 열악한 상황에서 새 경로를 뚫어 그나마 탈북민 40여 명의 구출에 성공했지만 올해부터는 중국 공안 당국의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과 라오스로 향하는 남부 도로의 검문소 대거 확대 등으로 이동조차 못해 브로커들도 모두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나마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춘 중국 내 브로커들을 가족처럼 생각해 월급을 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한국 내 브로커들은 그럴 여력이 없어 중국 내 네트워크가 사실상 와해 됐다는 겁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4월에서 6월 2분기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2명으로 2003년 이후 분기로는 18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탈북민 구출활동은 지원단체들이 자금을 대고 대부분 한국에 사는 탈북민과 조선족 브로커들을 통해 중국과 북한 내 브로커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김성훈 목사는 한국에 브로커 50여 명이 활동했지만 대부분 핵심 브로커 5명에 의존했고 이들과 연계된 중국과 동남아의 핵심 브로커 30여 명이 현지인들에게 일감을 주는 방식으로 구출 활동이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핵심 브로커들조차 손을 놓거나 직업을 바꾸면서 부작용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로커 K씨는 노련한 현지 브로커들이 물러나고 초보 브로커들이 등장하면 과거 초창기처럼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전 이상 회원 노장들이 다 이제 다른 업으로 갈아탔거든요. 2년 지났잖아요. 내가 아는 브로커 중에서는 다시 손댈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단가도 많이 오를 거고. 그냥 엔지니어가 빠지면 다시 새내기 와서 엔지니어가 될 때까지 손에 기름 묻히는 거는 다 그들이 피겠죠. 룰이 없는 시대가 다시 생겨서 룰이 만들어질 때까지 사람 비슷한 사람 죽어나가는 거죠.
김성훈 목사는 지난 1년간 갈렙선 교회를 찾아와 북한과 중국 내 가족을 구출해달라고 호소한 탈북민들이 상당하다며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로커 같지도 않은 브로커들이 뭐 나는 데려올 수 있다 이래서 탈북자들 돈을 떼어먹고 안 주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여러 건 있어가지고 참 탈북자들이 뭐 이래저래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탈북 지원단체들과 브로커들은 이런 악재들 때문에 북한을 탈출해 한국까지 오는 비용이 코로나 전 평균 15,000달러에서 최근엔 활동을 못하는데도 5만 달러까지 치솟았다며 브로커 부재로 선택의 폭이 줄어 비용도 쉽게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 탈북민들은 절대 서두르지 말고 브로커들의 전적을 2중, 3중으로 확인하며 가족 구출에 나서야 한다고 단체 관계자들은 조언합니다. 하지만 필요 악으로 불리는 소수 악덕 브로커들의 횡포와 부도덕한 행태가 이 기회에 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선교단체 관계자는 9일 BOA에 중국 내 탈북민 규모가 많이 감소하면서 일부 악덕 브로커가 중국에 잘 정착해 가정을 이룬 탈북 여성들의 한국행을 선동해 가정이 깨지고 탈북민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적대감이 커지는 아픔이 지속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인신매매로 팔려 중국 시골의 노총각과 강제 결혼했지만 순한 남편을 만나 자녀를 낳고 농사를 잘 지으며 시부모와 마을에서도 인정받던 여성들에게 접근해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받고 벌 수 있다고 선동해 가족 모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모든 탈북민은 불쌍하니 구출해야 한다는 선입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교회나 지원단체들은 분별력을 갖고 도움이 절박한 탈북민 구출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걸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지난해 개관해 미 육군의 역사와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는 미 육군 박물관이 9.11 테러 20주년을 맞아 온라인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육군 박물관 측은 9.11 테러 공격이 미국과 육군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For me, September 11th in Washington was a beautiful morning and it was Tuesday. Fortunate for my family and I, we would say a prayer and hug each other every day before we left. But that morning I didn't get to do that because we were running late.
매일 아침 일터로 떠나기 전 가족들을 포옹하고 기도했던 메릴린 윌슨 대령. 하지만 9.11 테러가 발생했던 2001년 9월 11일 아침엔 유난히 바빠 가족을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녁이면 당연히 다시 한자리에 모일 거라 생각하며 직장인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출근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폭발 소리가 들렸다고 윌슨 대령은 회고했습니다.
About 9:36 or 9:37, somewhere along that time, all of a sudden you heard a loud explosion and the lights went out. We were in a new part of the building, so we thought it was some kind of problem with the construction.
그날 오전 9시 36분이나 37분쯤 어디선가 갑자기 큰 폭발 소리가 들리고 전기불이 꺼졌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윌슨 대령은 건설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윌슨 대령은 어둠과 연기로 가득한 혼돈 속에서 한 여성을 등에 업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윌슨 대령은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I could not look at this lady anymore. I knew we were going to die. And we just kept banging on the window. And E4 came to the window and he had a printer. And he threw it in the window and it went bright. And so at that point I just started praying, God, just be with my girls. I'm gonna die. So
윌슨 대령은 마침내 창문에 도착했지만 창문이 열리지 않아 곧 죽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딸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창문을 향해 컴퓨터 프린터를 던졌고 이때 창문이 깨지면서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연기를 들이마시고 얼굴, 다리와 팔에 상처를 입었던 윌슨 대령은 6명의 동료를 구한 공로로 복무 도중 전사했거나 부상을 입은 군인들에게 수여되는 훈장,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습니다. 윌슨 대령은 당일 아침에 사무실에 있다 목숨을 잃은 동료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Gentlemen sitting in my chair was killed. There were two people in the meeting that I was in were killed. My senior officer, General Maud.
자신의 의자에 앉았던 남성이 사망했고 선배 장교 두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많은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윌슨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2층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목격했다며 하지만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윌슨 대령은 매년 9월이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도 배웠다며 아프간에서 복무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진행된 윌슨 대령의 이 인터뷰는 지난 6일 미 육군 박물관이 9.11 테러 2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온라인 전시회 육군의 결의 9.11을 돌아보다에 소개됐습니다. 20년 전인 2001년 9월 11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알카에다가 넉 대의 미국 민간 항공기를 납치했습니다. 당시 납치된 여객기 두 대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충돌했습니다. 또 다른 한 대는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소재 국방부 청사에 충돌했고 나머지 한 대는 펜실베이니아주의 평원에 추락했습니다. 미국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같은 끔찍한 테러 공격으로 약 3천 명이 희생당했습니다. 미 육군 박물관의 폴 모란도 수석 큐레이터는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2001년 9월 11일의 테러 공격은 우리 국가와 미 육군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주년을 기억하고 반성하기 위해 테러의 영향을 받은 병사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 박물관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 이번 온라인 전시회는 육군의 결의, 병사의 이야기, 예술과 유물, 국방부 청사, 뉴욕시, 기념하는 남자, 미의회 금메달 등 7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러 당일의 시간대별 기록과 미국의 아프간 파병, 미 육군 인터뷰, 불에 타다 남은 노트와 녹아버린 동전통, 성조기 등 테러 공격으로 불에 탄 물건, 또 미 육군 큐레이터 이야기, 테러 희생자들을 기리는 골드메달 등 각 주제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육군의 결의 페이지에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과 함께 테러리스트들이 두 대의 여객기를 납치해 아침 8시 46분과 9시 3분 세계 무역센터를 공격했다. 이어 9시 37분 국방부 청사 서편 1층으로 아메리칸 항공기 77편이 충돌했고 사건은 시작됐다. 10시 3분 4명의 테러범이 납치한 여객기가 펜실베이니아주 샹스빌에 추락해 탑승객과 승무원 40명 전원이 사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사들의 이야기는 9.11 테러를 미 육군의 시각으로 회고하는 개별 인터뷰입니다. 메릴린 윌슨 대령의 이야기와 함께 다른 10명의 군인 인터뷰가 서면과 동영상, 음성 녹음으로 소개됐습니다. 박물관 게시물에 따르면 9.11 테러 당시 고등학교 회계 업무를 맡으며 교사로 일했던 에이미 브라운 소령은 테러 사건을 라디오로 들으며 군인이 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베트남과 인도에서 실종된 군인을 식별하고 송환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뉴욕의 테러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였던 로렌스 병장은 TV를 본 순간 중동에 개입이 있을 거란 직감과 함께 이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웠다고 회고했습니다. 당시 몸무게가 65kg밖에 나가지 않았던 로렌스 병장은 죽거나 다치는 것은 두렵지 않았지만 밤 구조 작업에서 300m 지하로 내려가다 사망자를 발견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 was, I think, 145 pounds at the time, so, you know, the guys would lower me down, into a void or somewhere, you know, but, you know, maybe 10, 12 feet down, and so forth, you know, and I'm the only one, and, you know, and it's nighttime, and, you know, that's kind of,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다가 오후 가끔 구름 많겠고 평안도는 흐리고 비가 오고 함경남도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구름 많고 안주는 한때 비가 오겠고 평안북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낮 최고기온 28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8도, 양덕 아침 16도, 낮 27도, 신의주 아침 19도, 낮 25도, 구성 아침 20도, 낮 2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 23도, 단계 아침 15도, 낮 23도, 희천 아침 18도, 낮 26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27도, 개성 아침 19도, 낮 28도, 사리원 아침 19도, 낮 29도, 신계 아침 17도, 낮 2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19도, 낮 29도, 장전 아침 19도, 낮 28도, 평강 아침 15도, 낮 27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대체로 맑겠지만 장지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고 함경북도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16도, 낮 29도, 장진 아침 9도, 낮 21도, 청진 아침 16도, 낮 25도, 김책 아침 17도, 낮 2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11도, 낮 21도, 김영건 아침 8도, 낮 20도, 삼지연 아침 8도, 낮 1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유엔이 9일 아프간에서 활동하는 유엔 직원들에 대한 탈레반의 괴롭힘과 협박이 급증하는 데 따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데보라 라이온스 유엔 아프간 특사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우려를 나타내며 계속해서 현장 직원들을 지원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온스 특사는 특히 현장 직원들이 계속해서 협박을 받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는 않을 경우 유엔은 아프간 주민에게 필수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은 아프간을 대장악 직후 유엔 소속 여성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금지했고 남성 직원들과 반드시 동행해 출근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엔 직원들에 대한 폭행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외교관은 유엔 직원들은 모든 형태의 차별과 부담이 없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두 번째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90분에 걸친 통화에서 양국의 이해가 부합하는 분야와 서로의 이익과 가치, 안점이 상충되는 분야에 대해 폭넓은 전략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양국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분야로 기후변화와 북한 핵 문제 등을 꼽으면서 백악관은 여전히 양측이 이 문제들에 대해 상호 공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미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대중국 정책이 양국 관계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런 정책은 양국 국민 간 기본적인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백신 대응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이 10일 차기 총리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고노 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자신은 국민이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리 후보 공약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람들이 보다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재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이 일관되게 옹호해왔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기존 입장은 번복하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노 담당상은 자신이 총리가 된다면 현재 운용이 중단된 원자로를 안전하게 재가동할 것이라며 일본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기업 가즈프롬이 노드스트림2 가스관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세이 밀러 가즈프롬 회장은 10일 회의에서 모스크바 시간으로 이날 오전 8시 45분 가스관 설치가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가스관 설치 완료로 러시아는 발트해 북쪽과 남쪽을 통해 유럽에 대한 에너지 수출 능력을 강화하며 천연가스 수출을 두 배로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 당국은 이날 완료 후 가스 수출이 시작됐는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자국 북부에서 발트해 해저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는 기존 노드스트림 가스관의 수송 용량을 두 배로 확장하기 위한 노드스트림2 가스관 건설 사업을 지난 2015년부터 독일과 함께 추진해왔습니다. 이번에 완료된 가스관은 독일과 러시아 간 발트해를 통해 연결된 약 1200km의 해저 가스관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해 유럽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사업에 반대하고 러시아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말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공받게 될 신종 코로나 백신 수량이 당초 기대보다 25%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시디소 모에티 WHO 아프리카 담당 국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수급량 감소는 부유한 선진국들이 백신 추가 접종 계획을 잇따라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에티 국장은 미국에서 지난 3월 이후 아프리카에 제공되는 백신의 3배 가까운 수량의 백신이 파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9월 11일 V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